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겜 왕 때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왕 때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붙이며 세겜 왕 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꽁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찍음에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9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지 사실 좀 솔직히 답답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긴 절을 통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어떻게 또 응답해야 될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신 분들은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서자였습니다.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 70명 사이에서 이 서자로 살아가면서 이 아비멜렉이 느끼는 그 감정들, 그 서름들, 그 아픔들이, 그 원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누가 지었을까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 아버지인 기드온이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지을 그런 기드온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죠. 자기의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탈취한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곳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승리를 기념합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그렇게 지을 것 같았으면 굳이 이렇게 서자 첩의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명의 아들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름은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이렇게 지은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서자라고 하는 그런 설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오늘 우리가 이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비멜렉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가 식구들을 총동원해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들에게서 받은 이 우상신전에서 받은 은 70냥으로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들을 삽니다. 불량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형제들 70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인정해서 추대해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권은 어떤 왕권입니까?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알 신전에서 얻은 그 70냥으로 우상과 또 경박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왕권을 이렇게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과 폭력으로 얻은 왕권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아비멜렉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추대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배경을 보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이 배반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피비린내라는 복수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복수국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되는 그런 아비멜렉의 최후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한번 볼까요?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세겜 왕 때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배신한 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계속해서 쫓아가고 그리고 점령을 하였습니다. 세겜 땅을 점령하고 이제 남은 이 세겜 사람들을 뒤쫓아 갔는데 결국에 세겜 왕 때 모든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어디에 숨어버립니까?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브릿 신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보아도 우상 신전입니다. 바알의 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전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또 이 신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설마 이 신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겠지, 거기까지 공격을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신전의 보루,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정말 마지막 그 갈 수 있는, 더 이상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그 마지막 그 막바지에 달았다라는 것을, 몰릴 대로 몰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47절, 세겜 왕 때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그들이 그 엘브리 신전의 보루에 모였다라는 것이 이 아비멜렉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48절, 4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49절이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왕 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브리 신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알 신전이 얼마나 이 압도적인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 1,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우상 신전도 불태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했던 그 저주,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사기 9장 15절에 보면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가시나무가 불을 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누구겠습니까?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레바논의 백향목,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최고급 목재입니다. 어디에도 쓰일 수 있는 목재입니다. 성전에도 쓰이는 목재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이는 목재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나무가 어처구니 없게 이 가시나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 가시나무에 의해서 다 불태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아비멜렉처럼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소수의 권력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력자들이 우리를 아무리 하찮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을 볼 때 늘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여러분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사람들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소수의 힘에 의해서,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이제 반역 세력이 다 청산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을 받아서 이제 더욱 욕심을 냅니다.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키기로 결심을 하고 지경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성문에 서 있었을 때 그 위에 있었던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이렇게 맞게 하고 또 머리가 깨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용맹한 군인의 창과 칼에 찔린 것이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 콩이나 가는, 밀이나 가는 이 맷돌에 맞아서, 그것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4절 한번 볼까요? 5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기꺼이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끝까지 그냥 이 명예를 챙기는 모습. 아무래도 이 한 여인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그 앞에 있는 청년에게 나를 찌르라 해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대단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이 아비멜렉이, 이 최후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참 인생은 모른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 9장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56절, 5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자 또 사사기 기자의 평가입니다. 우리 56절,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아비멜렉의 이 행동을 보면서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에서 와서 이 사사기의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의 기자는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 다스리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을 보면요, 이 권세 잡은 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려져 있어 우리가 볼 수 없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분명한 그 확신과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전화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얼마나 생생하고 은혜가 되는지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 광야와 같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주야로 밤낮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트에 적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쉐어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을 넘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1년 넘게 하면서 이 집사님께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고백되어져서 목사님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느낍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집사님에게 고백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더 감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사람의 최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사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악한 정권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귀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하나님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